오늘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다니엘서 이 12개의 장이 첫 번째 여섯 장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다니엘에게 보여진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한 환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해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숙제가 크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니엘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장이 하나 있다면 4장입니다. 네, 어떻게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이 제국을 설립한 바로 그이 제왕, 이 엠퍼러죠. 이러한 제왕의 라이프타임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 소위 말하는 느부갓네살 증후군이 오고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붕괴가 오고 이러한 불안감 속에 짐승과 같이 살다가 일정한 때가 지난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1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의 그 스토리가 4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4장의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좀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제 이 비밀은 조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또 그리크, 헬라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의 국제 통용어입니다. 국제 통용어.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는 사실 굉장히 작은 고대 국가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같은 이제 그 지역인데 어떻게 이 국가의 언어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제 소위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함으로 헬라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아람어가 국제 통용어가 됐는지는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도 영어가 국제 통용 언어잖아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미국은 사실 이후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이 아람어가 당시에 세계 통용어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알거니와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 안에도 아람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달리다 굼뭐 이런 단어들이 아람어로 되어 있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도 어떤 그 복음서에는 아람어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굉장히 그 당시에 독특한 그런 언어 형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어쨌든 쓰여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2장 4절부터 7장 끝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갑자기 히브리어로 쓰다가 아람어로 쓰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씁니다. 근데 7장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약간 비밀 문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용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게뭐 괜찮아요, 생각에. 그러면 왜 중간에 이걸 이렇게 썼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민족 언어를 쓰다가 공용 언어를 썼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말로 우리 한국어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들이 견학을 온다고 여러 민족 사람들이 뒤에서 우르르 예배당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제가 영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영어밖에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영어로 했을 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온 천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당시의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아람어 국제 통영어로 썼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거는 누가 주장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풀어본 건데, 자 여러분 한번 4장 1절을 보시면요. 4장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람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이 메시지는 히브리 사람들 위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신이시요, 천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참 재밌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누굽니까? 전 세계를 지금 통합한 위대한 장수요, 장군이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알려진 세상 어느 곳도 마음대로 드나 다녔습니다. 오고 가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앞에 서가지고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무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드나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상은 어디든지 드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마음 속에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건 내 마음인데 내 뜻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 꿈을 꾸죠. 두 번의 느부갓네살의 꿈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장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꿈들을 보여주시고 그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알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누구를 부르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은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을 듣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듣습니다. 꿈은 대강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한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데요. 땅의 중앙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삐죽하게 하늘로 올라간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나무에 맺혀진 열매들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고 그 나무 밑에서 짐승들이 거하고 사람들도 거하고 그 나무 위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 있는 정말 온 세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한 나무인 것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뭐라 했냐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한 순찰자, The Watche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보시는 자,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자. 근데 그분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라 거룩한 자,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존재하고는 차별되는 자, 뭔가 너무나 다른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적 일종의 그 나타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구약성이 상당히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인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자기가 들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하냐면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래요. 베어버리라.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이 나무가 베어지면서 이 나무가 쓰러지는 그 굉음을 들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러한 아주 거대한 비전을 그가 봤어요. 근데 이제 쓰러진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순찰자가 말하기를 그 나무의 구루터기를 그대로 두고 구루터기를 쇠와 동으로 이렇게 조여 이렇게 쌓아놓고 메어놓고 일곱 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터기가 남았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자, 이 꿈을 다니엘에게 들려줬을 때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입을 열지 못해요, 감히. 왜 못 열죠? 내용이 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이 좀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개의치 말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이 왕이 아닌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 않고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이 꿈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거대하게 하셨고 결국 당신에게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깃들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그 나무가 베어지는 것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일곱 대를 정신이 붕괴되고 짐승처럼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소와 같이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오가며 사람의 사회를 떠나서 격리되어 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신이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참 굉장한 이제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12달이 지난 후에,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여기 12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경고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받았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되었던 그 순간으로부터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달의 의미는 뭘까요? 12달의 의미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12달 동안은 느부갓네살이 긴장하고 그 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12달을. 그래서 그때까지는 봐줬다가 또 12달이 지나니까 옛날 버릇이 나와서 그때 매를 맞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직접 들은 설교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은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저 같으면, 뭐 제가 지혜로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두려워서라도 이 다니엘을 옆에 불러놓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가지고 멘토링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나를 좀 가르쳐다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면하겠느냐. 정말 두려워서라도 다니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근데 이 12개월을 느부갓네살은 그냥 허송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럼 이 12개월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느부갓네살이 노력한 12개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12개월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류,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려주셨던 12개월이 있다면 갑자기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탁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했을 때 저도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내게 주어진 12개월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시간은 과연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겸손을 연습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로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음이 분명히 내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똑같이 살고 있는가. 12개월이라고 하는 이 보류의 기간.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강팍해지고 왜 완고해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에 아주 재밌는 해석을 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에 바로라고 하는 당시 제국의 이 왕이죠. 바로는 이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다가 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고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자를 부드럽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이 완고할까? 하나님이 완고하게 할 자를 완고하게 한다. 그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완고하게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그렇게 리젝트했을까? 결과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왜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완고했을까? 왜 그의 마음이 강팍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게 다니엘서 4장의 결론이잖아요. 자, 이 얘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뭐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 이렇게 좌지우지 당한다든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 유린당하고 막 하나님이 막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건 아무리 바로이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주권적으로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워닝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관점이어야 해요. 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스투핏이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는 그에게 맡기지만 만약의 경우에 내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나고 내 마음의 교만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알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속에 나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결국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이 좀 어려워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을 때,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어떤 위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채찍질이 내 앞에 지금 하늘 앞에 와 있구나. 오늘 이 순간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아주 선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좀 이렇게 두드리시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열두 달이 지난 후에 29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강팍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네,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마다 위험 신호가 오죠.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다윗 왕의 삶에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스스로 칭찬하기 시작했어, 자기 자신을. 이거 내가 한 건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거대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눈앞에. 여러분, 바벨론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행잉 가든, 예? 공중에 서스펜드 되어 있던, 매어 있던 정원, 예?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느부갓네살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의 왕비를 위해서 내가 만든, 정말 아름답네. I did it. 내가 했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보였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본 것인가? 한편 보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본다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감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을 센세이션이라고 불러요. 눈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죠. 시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본다.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센세이션이 센세이션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어요. 물론 센세이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그래요. 그것을 뭐라느냐면 인지한다 그래요. 인지. 감각이 아니라 인지. 이것을 감각은 센세이션, 인지는 퍼셉션이라고 그래요. 퍼셉션.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은 해석된 거예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는 느부갓네살은 강팍한 마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그게 그냥 팩트로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벌써 많은 작용이 우리에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브레인도 대단해요. 우리의 브레인도 눈에 보이는 감각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벌써 우리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왼쪽 눈이 이 각막에 이물질이 하나 붙어버렸어요. 각막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이만큼 하얀 스팟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이질 않고 이만큼이 흐려요. 눈앞에 필드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그분들의 얘기가 일단 6개월을 기다려보자. 아무 변화가 없어. 일단 1년을 기다려보자.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그게 뭘 기다리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사람의 브레인이 그 하얗게 된 그 필드 있잖아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안 보여요, 사실은. 거기가 이렇게 가려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안 보이던 부분이 점점 메꿔져서 나중에는 보이는 거와 똑같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죠. 근데 저는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겠대. 아, 너무 큰가 보대.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눈에다가 뭐 주사바늘 넣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그 이후로 제가 여전히 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인간의 브레인도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 거의 99% 그런 작용을 한대요. 제가요 대학생 때 이 Perception Laboratory, Perception 연구소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조수로. 별거 다 해봤죠. 재밌게 참 했는데 그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앉혀놓고 기구 앞에 앉혀놓고. 근데 그때 그 Perception Lab에서 했던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그 엑스페리먼트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망원경 같은 이런 양쪽 볼 수 있는 두 눈을 뜨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면 그 안쪽 반대쪽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어요. 그림을 두 가지 그림을 집어넣는데 사이즈는 유사하지만 다른 그림이에요. 두 가지 다른 그림.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두 개 그림을 보는데요 라는 사람이 없어요. 한 그림만 봐요. 두 개 중에. 그거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실험이라는 것은 페어하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더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바꿔놓아요. 바꿔놓고 보라 그러면 먼저 선택했던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selective seeing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거 perception이에요. perception. 인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말이야 분명히 지나가면서 나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못 본 거예요. 네. 당신 못 봤는데 나? 못 봤어요.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이 당신을 안 좋아해요.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과정을 이해해줘야 돼. 못 보는 거예요. 왜? 안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웃기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봐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다 바라다 보면서 이 영광이 내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을 통해 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느부갓네살이 성군이라면, 그가 정말 좋은 왕이라면 뭐가 보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그가 성군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몸에 상처나고 병들고 불구가 된 사람들이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예?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그 남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백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예요.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이여 이 두 가지를 하세요. 죄를 사한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를 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 죄를 끊어내십시오.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뭐죠? 공의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선이에요. 내가 만든 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고 선 그 자체인 거예요. 왜? 이것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예요. God is good 그러지 God has good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선을 지닌 분이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선이다. God has love가 아니에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가장 객관적이신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 또 주관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주관과 객관으로 그렇게 나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객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어떻게 살았죠? 내가 왕이에요. 내가 말하면 명령이에요. 내가 원하면 법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 특별히 민주화된 사회의 차이가 뭐겠어요?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온갖 부조리가 일어나지만 예? 독재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가 뭐겠어요? 민주주의는 법을 통하여서 적어도 인식되어진 사회예요. 그러나 과거의 이런 제왕이라든지 독재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왜 국률이 여기에요?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들이 나보다 아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감히 저들을 아랫사람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은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렇게 보지 않죠. 모든 사람이 가난해요.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약자예요. 약자는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버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왕이요, 나는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물론 나의 궁극적인 로열티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상 내가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에?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왕이여 돌이키소서, 죄를 끊으소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셨어요. 마음을. 이거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마음을 쳤어요. 마음을. 여러분 그의 건강을 친 것도 아니고 다른 육체의 건강을, 그의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요, 그의 왕궁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가 눈으로 보고 좋았다 생각했던 영광을 다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쳤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이 파운틴, 생명의 물, 생명수, 너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환경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써지고 내 마음속이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빈민가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감에 차 있고 약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비록 배도 고프고 춥고 고달퍼도 저들의 눈을 닦아주는 그 순간에는 천국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위대한 레슨이에요. 뭐 그런 경험 이후에 제가 절대로 뭐 곁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뭐 자신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 순간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뭐냐면 그때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 경험은 뭐죠? 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5장으로 넘어가면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진짜 한량이야 이 사람은.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에요. 자기가 싸워서 번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 다 받아먹고 매일 흥청거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네메네 대결부 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글이 새겨집니다. 벽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깨닫게 했어요. 그에게 뭐를? I am not God. He is God.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I am God. You are not. 근데 자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꾸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실합니다. 상실.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독재자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짐승처럼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증후군, 정서적 파괴, 불안, 모든 감정상태가 두려움과 공포로 쌓여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는 주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스스로 신이라고 하지만 결국 끊어지고 역사 속에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도록, 우리 스스로 겸손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이것은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독재자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선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긍휼 그 자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셔서 우리가 낮아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를 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통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즐겨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낮춰짐에 익숙해져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그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선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꾀로 삶을 살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란 것은 얼마나 생산적인 것인가요? 자존심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엔 여전히 씀뿌리가 담겨져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따라 은혜로 낮아짐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단했습니다. 마음으로. 무슨 결정을 했죠? 나는 사람을 죽임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임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정복시키고 나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질 겁니다. 어떻게 삶을 구상해 나가야 할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삶이 되고, 교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곧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보내신 바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이 되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려나가는 일에 동조하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